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가하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출애굽기가 엑소도스 곧 길 밖에 길로 걸어가는 이야기라고 우리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인 길 밖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그러나 생각처럼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이 길이 아니니까 다른 길로 걸어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걸어가던 그 길, 삶의 방식을 모두 다 새롭게 하여 걸어가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친히 그들의 인도자가 되셔서 그들의 길을 새로운 방향,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우리 또한 이 시대의 길 밖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원하는 성공에 우리 삶의 방향을 두지 않고서 또 다수가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길 밖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참으로 많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때론 광야에 있는 것 같은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길을 가던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출애굽기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길 밖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니 끝까지 걸어가라고 격려하는 것만 같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길 밖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과 길 밖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마라와 신광야, 르비듬을 지나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400년 동안 참으로 오래 살아왔던 길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400년 동안 살아오며 자신들의 아버지, 아니 자신들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살던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지의 세계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걸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용감하게 덥석덥석 걸어간 걸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살며시 걸어간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망설이기도 많이 망설였고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원망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길밖에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지 이제까지 이집트에서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아오는 장소를 이집트에서 시내산 혹은 가나안 땅으로 바꾸는 데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길을 바꾸는 것과 더불어 무엇보다 미지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그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하겠습니다. 필요했습니다. 미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인도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까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19장까지 이르러 시내산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가 참 재미있는 것은 전체가 40장까지 이루어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것은 1장부터 19장까지만이라는 것입니다. 19장에서 시내산 앞에 머물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가 끝나는 40장까지 그 시내산 앞에서 그저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앞에서 바로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짓는 중요한 일을 해나갑니다. 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출애굽기의 구조가 이집트에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19장까지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19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언약과 40장까지 이어지는 성막을 짓는 일이 조금 더 큰 것을 볼 때 분명히 길 밖에 길을 걷는데 중요한 것은 단지 장소적 이동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소를 옮기는데 그치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집트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자신의 정말 사랑하는 첫째 아들을 혹은 둘째 아들을 잘 모르는 바로라는 권력에 의해서 나일강에 내던져야 했던 그 이집트에서 살던 백성들의 아픔을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불합리한 폭력과 압제가 넘쳐나는 삶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구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단 한 사람 파라오의 욕망을 위해 국고성을 지으며 살아갔던 도구화된 한 명의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살아갔던 그들이 새로운 인격으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조금 더 많은 부분을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머물고 언약을 맺는 부분에 할애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19장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십계명을 주시고 또 구체적인 그들 삶의 규례들을 하나하나 제시해 주시고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바로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었고 참된 구원의 길, 자신들을 향한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섬세하신 분이심을 출애굽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게 됩니다. 성막에 있는 그 기물들의 하나하나의 높이와 길이 그 원 자재와 무엇으로 덮을 것인가까지 세세하게 하나님은 당신께서 그리고 계신 성막을 그들로 하여금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성막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서 처음으로 바로 그 성막에서 제사장을 세운 이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번제를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당신의 모습을 알려주고 싶으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시고 제사장을 세운 뒤에 바로 그들에게 매일 번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하나님은 만들어질 성막에서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과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침과 저녁. 이 말은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가장 많이 읽었을지도 모르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리라.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는 시간의 리듬이 바로 아침과 저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침과 저녁의 리듬 가운데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시간의 리듬에 맞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시간 아침과 저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되 그저 그냥 길게 흘러가는 영원한 시간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마다 마디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것이 그러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나님의 리듬 그 시간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은 출애굽기 12장 2절과 3절 곧 그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을 막 시작하는 자리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려는 그 찰나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로 지키고 있는 그 날을 이집트에서 첫 걸음을 내딛으며 길 밖의 길로 걸어가는 그 날을 다름 아닌 한 해의 첫날로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그 시간은 오늘로 따지면은 아비벌, 니선월이라고도 하고 약 3월 11일이 지난 하늘에 초승달이 떠 있을 때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바로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첫 걸음의 시간을 바로 한 해의 첫날로 삼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마디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켜야 했는데 첫해 유월절을 맞이하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는 정확하게 1년 된 흠없는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유월절마다 매해 첫 해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시며 주신 그 시간의 마디를 마음속에서 늘 기억하며 되새기며 지냈을 것입니다. 뭐 이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집트 백성들의 일상에 끊임없는 시간의 마디를 허락하시는데요. 만나와 메추라기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주의 마디를 보여주십니다. 6일 동안은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내립니다. 하지만 일곱째 날은 휴일이다, 안식일이다 말씀하시며 쉬십니다. 그 출애굽기에는 16장 45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먹었다고 합니다. 광야에 머물렀던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리듬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가까운 분이 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은연 중에 또 아주 섬세하게 시간의 마디를 정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고자 하십니다. 아침과 저녁이라는 하루의 마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주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게 하시며 한 주의 마디를 주셨습니다. 월추와 월말을 맞이하며 한 달의 마디를 주시고 또 한 해를 하나님께서 마디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리듬을 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아침과 저녁을 날마다 맞이하며 새로운 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참으로 사는 것이 힘들구나,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이 어렵구나, 힘겨워 잠들었지만 새로 떠오르는 태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던지요. 하나님은 마치 그 밝아오는 태양과 함께 우리에게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고, 다시 너희에게 이 시간의 리듬을 허락할 테니까 한번 살아가보자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시간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터이지만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의 리듬을 맞이하고 그 절기를 맞이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1년 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 시간의 마디 속에서 자라난 어린 양 곧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역시 내 삶에서 이 어린 양을 따로 구분해 놓지 않고서는 드릴 수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의 높이와 길이와 그 원 자재까지도 섬세하게 알려주시는 분인데 1년, 정확하게 1년 된 어린 양 제물을 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제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어린 양들을 구별하는 작업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대충 하나님께 1년 정도 됐으니까 바쳐도 되겠지 하면서 바칠 수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구별하여 어린 양을 키우며 매일매일의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상번제는 제사장들이 드렸지만 그들은 또한 각 유월절마다 하나님께 각 가정에서 드릴 어린 양들을 키웠어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던 그 광야 진영 전역에는 그 특별히 그 백성들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놨던 그 제물인 양, 제물인 염소들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내 삶의 일상 중에 그렇게 구별된 양과 염소를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번제 곧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어느 하나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제물을 통해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제사드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율을 따라서 철저하게 말씀 따라 준비된 제물을 그들의 일년, 그들의 일상에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제물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그들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 제물에는 무엇보다 그 양 자체가 아니라 제물 자체가 아니라 그 제물을 1년 동안 구별하여 기른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어린 양, 1년 된 양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그 양을 하나님께 제사할 때 드리고자 1년 동안 준비한 그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자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의 아들을 눕히고 아들을 죽이겠다고 칼을 손에 번쩍 들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내리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내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정말로 내 말을 따르는구나. 하나님은 이삭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했던 것입니다.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것이나 우리가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드리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1년 된 어린 양은 다름 아닌 그 준비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드린 제사일 때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며 당신의 뜻을 그의 삶을 통해 이루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드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매일 드리는 제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결정적인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십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의 그 떨기나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곳은 모세가 신을 벗어야 하는 거룩한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회막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성막은 광야에 있던 이동용 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장막 가운데 거하셨을 때 성막은 거룩하여졌습니다. 이집트에 거대하고 화려한 많은 신전들이 있었지만 이 세상에 어떤 신전들보다도 광야에 있는 그 회막이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거룩한 처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간을 거룩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거하시는 공간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간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도 거룩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고 그들이 이제까지 할 수 없었던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세상에 많은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성별하여 거룩하게 그 일을 맡기신 제사장은 그들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거룩한 사람, 성인이다 혹은 성도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 스스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노력해도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진흙탕 같은 삶에서 진흙탕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삶에서 나와서 이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터니 내 뜻에 따라 내 말씀 따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이 시대는 직업에 빈부귀천이 없다고 학교에서 가르치면서도 실질적으로 모든 학생들은 직업에 빈부귀천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더 좋은 직업,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정말로 갈팡질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런 시류를 따라 살아가라고 놓아두지 않으시고 구별하여 부르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서도 도무지 선한 곳이라고는 없고 도무지 앞이라고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받아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두 번째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집트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거하게 하셨다는 이야기 들으며 살아왔습니다만 그들이 정작 하루하루 맞이하면서 살았던 현실은 이집트, 이방의 땅, 파라오가 지배하는 신상들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무게는 추상적인 하나님, 들어서 안 하나님을 압도할 정도로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는 계속 부강해져가고 자신들은 끊임없이 노예살이를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고 하시는데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그러던 그들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 땅으로 이끄시며 성막을 만드시고 이제 그들에게 내가 바로 그 조상들이 말하던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부터 그들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막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성막은 이집트 왕국이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에 있었고 성막에 거하시는 위대하신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은 이집트의 화려한 신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광야 한가운데 성막에 거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큰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누구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누구누구에는 그 소유격인데 그 소유격은 그 말 자체에 그 깊은 서로와 서로의 관계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물론 저하고 두 살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다 큰 동생입니다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남동생과 한 집에 살던 때에 그 어느 날 이 녀석이 밤이 늦은 11시가 됐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왜 전화를 받지 않지? 좀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12시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염려가 더 커졌습니다.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고가 난 것은 아닐까? 전화를 막 10번이고 계속 해봅니다. 12시가 넘어가고 나서는요, 남동생, 그 저의 동생이 들어와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제가 다른 일에 신경을 쓸 여력이 남아있지 않더군요. 제가 동생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걱정했던 것은 바로 동생이 저의 남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앞집과 옆집과 뒷집에 사는 동생들이 아무리 늦게 들어온다고 한들 별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 동생은 저의 남동생, 곧 나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저에게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누구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사람, 소유격은 이미 그 말 안에 서로의 깊은 관계성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제가 남동생을 걱정하셨던 것에 비할 바 있겠습니까? 그들의 이집트 땅에서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배고플 때 먹이시고 목마를 때 먹이시며 마침내 성막을 짓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노예로 살았던 이전까지의 자신의 정체성을 모두 버리고 그리스도, 아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다른 곳, 하늘 높은 곳이 아닌 그들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열 가지 재앙으로 제국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신전에 사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사는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진중 한 가운데, 그곳이 광야이건 어디이건 그 백성들이 있는 곳 가운데 머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다니요. 그들이 살았던 이집트 신전은 언제나 거대했습니다. 그 이집트 땅에 가서 그 신전을 보지는 못했지만 남아있는 기둥터를 봤는데 정말 그 아름드리 나무 두 개가 뭉쳐가지고 높이 솟아있는 것과 같은 형상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면서 자신을 신으로 자처하는 파로의 신상 또한 그렇게 크고 높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집트 땅에는 도무지 신과 관련된 그 건축물 중에 거대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땅에서는 그 건축물들의 크기, 그 건축물들의 규모가 마치 신들을 대변한다는 양, 더 높은 신전, 더 높은 기둥과 신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이집트에서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엄청나게 크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규모와 높이의 건축물을 지으면서 우리의 신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규모와 크기가 하나님이시라고 자신들의 신을 대변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멋진 성전,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광야, 뭐 광야라고 말해서 체감이 잘 안 되지만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저는 깨끗한 생활을 했다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깔끔한 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깔끔한 생활을 했으며 또 좋은 집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겠습니까? 그래봐야 그들이 사는 현실은 광야였습니다. 씻을 물, 샤워할 물 제대로 나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하루하루 목적지까지 돌고 돌아야 하는 이동형 천막에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은 그런 곳에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깊은 현실 가운데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아픔 가운데 오늘 하루 어떻게 먹고 무엇을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셨다는 말은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그들과 함께 사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셨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도 버리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들 그려지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질퍽한 진흙탕 같은 현실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웃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은 결국 그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과 머무는 것으로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결국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일을 저지르십니다.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떠안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괜찮아 내가 대신 죽을 거야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든 이집트와 같은 힘과 권력, 무자비한 억압과 압제가 판치는 세상이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한가운데서 경험했던 모세는 시편 90편 1절에 모세의 시에서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의 거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름 아닌 자신들의 살아온 공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까지 살아갔던 땅은 이집트 땅, 그리고 이집트 그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전했던 광야뿐이었는데 현실적으로 표면적으로 모세가 살았던 공간은 광야였는데 지금 80인생을 산 모세가 귀의 시에서 고백하기를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광야에서 살았지만 광야에 내려와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처가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광야, 그 어떤 장렬하는 태양과 밤에 엄습하는 추위도 하나님이 거처가 되시니 그들을 침범하지 못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거처, 공간이 되셨다는 고백은 시편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무수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피할 바위가 되셨습니다. 모두 그들이 현실적으로 처해 있었던 상황은 말할 수 없는 도망하는 상황, 어려운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피난처 같은 상황, 요새에 머무는 것 같은 때가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 18개월 된 아들 녀석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녀석은 아직 어려서이기도 하고 엄마를 떨어지지 못합니다. 뭐 어린 탓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 내면에 어떤 그 잠재되어 있는 상처가 그 깊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하도 아파가지고 한 두 번 정도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시킨 적이 있는데 그 간호사가 링게르를 놓겠다고 아이를 엄마에게 떼어가지고 그 주사실로 데려 들어간 것입니다. 아이는 그때부터 자지러지게 울었는데 안타깝게도 간호사가 주사를 잘 못 놓는 분이셨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는데 아이의 비명소리만 들리고 아이는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수술이 아니라 링게르를 놓는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와, 15분이 지나고 이제는 나올 때가 됐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아직도 아이는 울고 이제 목이 쉬어서 꺽꺽거리고 있고 아이는 도무지 나을 그 기색이 없었습니다. 20분이 되어서야 그 아이가 이제 울다 울다 지쳐서 꺽꺽 신목소리 내면서 팔에 결국 양쪽 팔에 그 목 꽂고 발에 링게르를 꽂고 그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충격과 그 내면된 상처 때문에 그 18개월 된 아들 녀석은 아직 엄마를 못 떨어집니다. 엄마가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에 있어도요, 아무리 좋은 식당에 머물고 아무리 절경인 자연 앞에서 제가 루하야 저 바다를 봐 얼마나 아름답니? 두리번거리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제 아들 녀석에게는 그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도 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참으로 재미있게 어떤 깜깜한 밤길을 가도 엄마한테만 붙어있으면 그 녀석은 희락거리면서 웃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 아빠는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더라도 엄마만 있으면 달려와서 웃으면서 좋다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 녀석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머무는 곳,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처가 공간이 아니라 아들에게 있어서는 엄마가 공간이 되는구나. 아들이 있는 현실, 아들이 있는 장소, 아들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는 엄마와 내가 함께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마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하나의 공간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을 보고 그들에게 뛰어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친히 그들의 거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 머물며 우리의 공간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길 밖에 길을 가는 우리들의 현실은 모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당신의 무늬와 마디를 아로새기시며 당신의 사랑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 삶의 거처가 되사, 우리 삶의 공간이 되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무리 깜깜해도 길 밖의 길, 엑소더스, 출애굽기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시간과 공간으로 뛰쳐내려 오셔서 우리들의 시간과 공간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들의 거처가 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과 동행하십니다. 그 동행하심을 하루하루 우리 교우님들께서 느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의 고백이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별로 부럽지 않았습니다. 노예살이하고 가난하고 학대받았고 억울하고 부정의 암 속에 몸부림치는 그들의 삶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인간의 욕망과 죄로 얼룩진 그들의 인생 중에 찾아오시고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도 부럽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또한 이집트에서의 삶 같을 때가 많았고 막막하기만 한 광야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도대체 맞는 것인지 갈 길 몰라 방황하던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내려오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그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며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인생길에 시간마다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길밖에 길을 걷다가 이제 나중에 뒤돌아 주여, 주님께서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거처이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살게 하신 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